누구나 인생에서 뼈아픈 패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패배에 쓴 고통이 찾아올 때에 과연 우리는 그러한 상황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패배의 원인을 자신 스스로에게서 찾는 그런 겸허한 시간을 갖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맛보고 있는 이 고통, 내게 찾아온 이 패배와 실패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비롯된 하나님의 징계는 아닌가 하며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나의 영적인 죄악 때문인 것은 아닌지, 혹은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게 가르치시고자 하신 영적인 메시지는 없는지 이렇게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 고통 속에서 패배의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면서 그 미운과 불만을 증폭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원래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지금 인생 가운데 이 고통을 맛보고 지금 패배를 맛보는 것은 다 저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됐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떠넘기기도 합니다. 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들은 자신의 삶에 찾아온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또 불평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나 다 삶 가운데 고통은 찾아오고 또 실패를 경험하고 또 패배의 쓰디쓴 아픔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 둘의 싸움 중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하였어요.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진영에서 무려 약 4천 명가량의 군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왜 우리가 블레셋에게 졌을까? 이 뼈아픈 패배가 왜 우리에게 찾아왔는가? 그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이셨을까? 왜 우리가 패배했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부재였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구나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실로라는 지역에다가 모셔다 둔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군사들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곳까지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결정하죠. 겉으로 보면 참 믿음이 좋은 행동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불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순종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탐욕의 도구로 하나님을 취급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동안 사사시대 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어야만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언약궤는 언제나 실로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러나 마치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전쟁터에 모셔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와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는 하늘과 땅 그 모든 곳에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치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취급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전락시켜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진짜 블레셋에게 패배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의 부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해 왔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전국에 우상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죄악이 가득해요. 그러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전쟁에 함께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야,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죄를 회개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만 우상을 가지고 오듯이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오면 만사가 다 해결될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가 좀 실감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이런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결혼한 한 젊은 여인 여자가 한 명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자식도 한 둘 정도 있고 이제 가정을 꾸려 나가는데 그만 이 아내가 다른 남자랑 눈이 맞아서 바람이 났어요. 근데 자기 딴에는 남편에게 그래도 여전히 잘한다고 해서 밥도 맛있게 차려주고 가정일들도 열심히 하고 애들도 잘 돌봅니다. 근데 이 남편은 이 아내에게 대해서 늘 불만이 있고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왜요? 다른 남자랑 이렇게 눈이 맞아서 바람 피는 거 어느 남편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나는데 이 아내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밥도 다 차려주잖아. 내가 빨래도 다 하잖아. 내가 아이들 라이드도 다 주고 내가 할 일 다 하고 있는데 뭐가 불만이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여인은 결혼 생활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남편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겨주는 것, 그것도 제일 중요하지만 여러분, 결혼 생활에 있어서 본질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 미련한 여인처럼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죄악을 그렇게 뻔뻔하게 지으면서도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하니까, 그래도 내가 십일조 꼬박꼬박 내고 교회 와서도 열심히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을 주시겠지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죄악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을 끊어낼 생각은 전혀 없이 그냥 어떠한 종교적인 활동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거짓 확신은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겠지, 반드시 되겠지 하는 자기 최면과 같은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요, 여전히 이것이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약속이라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 지금 내 눈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어떤 증거나 어떠한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확신하는 것. 그게 믿음인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그냥 내가 소원하는 것이 반드시 될 것이다 라는 그냥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성경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약속의 말씀들이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만 모셔다 놓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패배한 것처럼 혹시 요즘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삶이 꼬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인생에 뭔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것처럼 왜 내가 삶 가운데 이런 고통이 있을까? 아픔이 있을까? 왜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왜 이렇게 내 안에 남모를 괴로움이 있을까 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된 거 다 저 사람 때문이야,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는 다 저 사람 때문이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을 내 인생에 주셔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됐을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혹시 그러한 패턴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요, 다른 누군가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바꿀 수 있는 존재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라는 사람이에요. 나를 바꾸는 것 말고는 세상에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패배한 것은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족속이라고 불리지만 속으로는 이방 민족하고 다를 것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원수의 손에 패배했습니다라고 오히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갔다면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또 전쟁을 또 다른 결과로 이끌어 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죄에 대해서 회개할 생각도 없이 삶의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변화킬 마음도 없이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내가 그냥 교회 나가서 좀 기도만 하면, 내가 교회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겠지,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드디어 이스라엘 장로들의 결정에 따라 실로에 머물러 있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가지고 오죠. 이때에 이 실로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오자 사기가 충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하고 4천 명 정도가 죽었어요. 그러면 침울하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것이 정상이건만, 이스라엘 진영에서 마치 막 축제가 벌어지는 것처럼 환호성이 들리고 막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저 사람들 무슨 일이 있길래 우리에게 저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소리를 지르고 있나, 그 영문을 좀 알고자 하는 것이죠. 자, 수소문 끝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진영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나무나 돌이나 금속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민족이에요. 이 사람들도 언약궤가 마치 조각으로 깎아 만든 우상처럼 신적 존재를 움직이는 도구쯤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블레셋 사람들은 그 강력한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몰살시켰던 여호와의 명성에 대해서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이 블레셋 군대가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다는 사실에 오히려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의 군대의 사기를 점검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공격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만 오면 이제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이 전쟁은 그 반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에게 더 큰 패배와 더 큰 수모를 겪게 되는 것이죠.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이 엎드려져서 죽은 자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두 번째 싸움에서는 3만 명이나 됐어요. 첫 번째 싸움에는 4천 명이 죽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만 있으면 되겠지 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10배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대로 같은 날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크게 패배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려는 태도가 전혀 없이 언약궤를 자신들이 목적하는 바를 무조건 들어줄 우상처럼 그렇게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시지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만일 우리의 인생에 큰 고통이 있고 혹은 뼈아픈 실패가 찾아왔다면 먼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리 떨어지게 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비롯된 하나님의 징계 때문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정말 그분을 위해서 또 그분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끊으라고 하신 죄악들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일들을 용기 내어서 실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섬겨야 할 위대한 왕이십니다. 아무리 밥을 맛있게 차려주고 빨래를 하고 자녀들 잘 챙겨도요, 바람을 피는 아내는 아내의 본질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하나님을 내 탐욕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잊지 맙시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무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멀게 하는, 멀어지게 하는 세상의 죄악들을 끊어내고 주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읽고 또 하나님 들은 이 사무엘상의 메시지는 아직까지 영적 사사시대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부르지만 삶에서는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도구화하고 또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그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신앙생활하지만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만 여전히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러한 탐욕의 우상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늘 우리를 붙들고 또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셔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여나 고통 가운데서 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 이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운 가족에게 돌리며 그 미움과 분노와 또 화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또 용서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오히려 이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함으로써 우리의 안에 있는 미움과 화를 하나님 눈녹듯 씻어내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